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로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하 6장 좀 서론 조금 나누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 사무엘하 6장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좀 잘못된 방법을 택했어요. 분명히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그 규례가 민수기 7장에 나와 있지만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기 목사님께서 이 6장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그릇된 방식으로 행한 선한 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기쁜 날이 언제일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매기 목사님은 두 가지 사실이 다윗의 일생을 찾아봤을 때 가장 기뻐한 날이 아닌가. 하나는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오던 날이었었고, 두 번째 기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생각하던 그때였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건 다윗의 삶에 이르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늘상 중심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늘상 다윗에겐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건 이 6장을 통해서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한 번 더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특히 성막과 성전 안의 기구와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성막의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놋대야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예배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세 기구, 그러니까 금 등대와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그 떡상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이니까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구 가운데 가장 완벽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유일한 그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예수님의 초상화에 대해서 특별히 중세기 화가들이 그분을 그린 그 그림을 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표현을 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분의 피부 색깔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백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흑인이라고 말하고 또 약간 거무튀튀한 그런 사람이다, 근동아시아 사람들의 생김새가 좀 뭐 매부리 코에다가 좀 키 좀 작고 얼굴은 불그스름하고 머리는 곱슬이고 뭐 이런 사람, 이렇게들 생각하기도 하고 뭐 저런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매기 목사님의 강의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분의 피부가 짙은 황색이지 않았는가 생각은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 이상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이제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막은 분명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언약궤가 그러하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만들어진 직육면체로서 안팎을 정금으로 쌌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사렐에게 언약궤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취급하자 그 언약궤가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상자에 대해서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터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웬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것 자체는 단순히 주님을 예표하는 상징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은 재료인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요, 나무는 그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상장입니다. 그것은 나무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따라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성, 즉 신적 어떤 그 신성과 인간적 속성을 나타내는 훌륭한 아주 통합적인 상징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신 반면 완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해서 그것에 대해서 미신적인 개념을 부여했던 사실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수레로 실어서 이스라엘로 다시금 보내게 되는데 그 수레가 누구의 집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70년을 머물게 되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그곳에 옮겨놓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곳으로서 그것을 두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신명기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 인용을 해볼게요. 16장 16절인데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체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보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이 어딥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을 때 언약궤는 그곳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있는 길리앗 여림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날 거의 찾아보기 힘든 강한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매기성경 강해를 하면서도 느끼게 된 참 다윗이 사무엘상을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요. 참 다윗에 대해서 시종일관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동조할 수가 없어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틀림없이 실수도 많았지만 사실 저로서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운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 아이고 이거 뭐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겁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와 같은 아주 놀라운 방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여러분 기억되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심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요. 그가 여호와의 궤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상 6장을 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가 그것을 가져오려 하되 그것을 그릇된 방법으로 행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무려 15차례나 걸쳐서 언약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다 보면 그 주제가 하나님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께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가운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을 소재하고 있는 것이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최소한 11편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미신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시편 123편 1절에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분께서 나아가시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매체인 언약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게 또한 될 것이고요. 좀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나누었어요. 6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 조금 후반부에도 나누었고 오늘도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6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매기 목사님이 깨닫고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또 제 나름대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는 다윗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나눠보죠.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할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한다고 하는 것,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커다란 실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기구를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규례를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규례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블레셋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괜찮았잖아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대해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책임성이 부여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 사람이 복음의 빛을 알고도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의 불신자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하는 거로 그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에게서 떠난다면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마침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만약 그렇게 싫다면, 그게 싫으시다면 여러분은 다른 세상으로 가셔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인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통하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되 한 번도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네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그 고리에 채를 끼워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됐던 것이죠. 광야 여행 시 그것을 어떻게 메고 운반한 사람은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명백히 하나님의 지시를 지금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저보다도 더 효과적인 도구를 통하여 그것을 행하시지 않는지 어떤 것은 좀 의아해할 때가 있다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분이 하면 저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터인데 이렇게 궁금해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그분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 의해서만 전파되고 행하게끔 되어진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기회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행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다윗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었었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고통을 당하게 되듯이 다윗 역시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5절을 보실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다윗은 음악이 연주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그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대규모의 찬양대를 준비하여서 그것을 환영하였던 겁니다. 6절로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 유의해서 의미 있게 이제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궤가 수레에 실려 있는데 소가 뛰게 되니까 수레가 그 궤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때 웃사가 그것을 안정, 이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손으로 붙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치셔서 죽었는데 이에 대하여 웃사의 사소한 실수에 그렇게도 엄청난 징계가 내린 것은 어찌 보면 이게 너무도 가혹한 저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사가 죽은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되레 오던 방향을 바꿔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궤를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떨면서 하나님께 분노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릇된 방법으로 궤를 옮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죠?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의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매기성경강에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죄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길을 잃고 말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살 길이 없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둠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둠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얼마 있었는데 그렇다는 거죠? 석 달 있었는데. 12절 계속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어요.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가 언약궤를 이제는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서 운반을 하게 되는 거죠.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민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체면도 없이 춤을 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스스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난무하고 있는 그런 문란한 형태의 춤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 유감이지 이 찬양하는 게 뭐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15, 16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긴이라 그랬어요. 예, 뭐 세상이 다 이런 거죠. 다 이렇죠. 17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랬어요.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고 하는 번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잖아요. 화목제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장막을 그 휘장을 찢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과 웃사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은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0절, 21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온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그랬어요. 뭐 당연히 뛰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붙으셨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잘못이지 않느냐.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는지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이 참 저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미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7장으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